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수양회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셨는 줄 압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대로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워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히 싸울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싸움의 분량들을 저희들 회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깨달음을 받아서 이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다 같이 했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 전교인 수양회 가운데 여러분께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참 유익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가지셨죠. 예, 그 자리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귀한 영적인 꼴들을 많이 받아 누리셔서 아마 많이 배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헤비하지 않게 말씀을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겁게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낯이 익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최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표정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모레도 좀 준비를 해와서 좀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상을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박카스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언제 나누었었는지 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도 최근인데 올해. 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할 일을 항상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가 먹고 살도록 여러분들이 잘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면 제가 또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나눴던 말씀이 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절 전주에 그 종려 주일이었죠. 고난 주간 시작되는 그때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본문을 함께 잠깐 언급하면서 다루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24장, 25장은 감람산 강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26장 시작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어떤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늘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이제 곧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날은 그 고난 주간 중에서 무슨 요일이 될까요? 수요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학자들이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수요일에 있었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이 이틀이면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양을 잡고 그날 그 양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화요일이라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말씀하시고 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정되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예정되었던 일들을 아시고 계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조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계획이라는 것은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피하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피하자.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죠. 왜 명절은 피하자고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는 하되 유월절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유다가 그 이야기를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그들의 계획이 탄로가 났으니까 아마도 그 시기를 앞당겨서 바로 예수님을 체포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유래된 절기이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예표를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아무도 이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을 것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는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절망하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 또한 이해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이 없던 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들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존심과 유익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 죽으시는 사건에 대하여서 두 가지의 그 주도적인 손길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들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자들의 주도적인 손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타나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고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사이가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 일들이 주춤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방해를 받게 돼서 그 일들이 늦춰질 수도 있고 자칫 실패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의 모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강압적으로 막고 그들의 일을 폐기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하는 일들을 하게 놔둬요. 그들의 하는 일들이 성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어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은 더 풍성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 수양회 때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비유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바둑의 그 구단, 이세돌 구단이 몇 수까지 바라본다고요? 예, 50수까지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하수는 뭐 한 치 앞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10수 바라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들은 바둑을 놀 때 어떻게든지 바둑 돌 4개 나가지고 한 집 따는 것 그게 목적이고 그 한 집 딴 걸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한 집 따는 것을 오히려 유도하죠. 바라죠. 거기에 돌을 놓기를 바라죠. 그럼으로써 더 큰 집을 바라보고 자기의 더 큰 집을 확보하여서 승리로 만드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됐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떠한 계략과 모략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 발휘하여서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돕고 있고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더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자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의 일들은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기뻐하면서 박수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만들어야 할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인 것이죠.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치밀하심인가, 위대하심인가. 우리가 쉽게 우리의 이해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젠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실패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인간의 주도적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로 보았던 그 일들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일이었죠. 가장 유익한 길이었죠. 그것이 하나도 그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죠.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시죠.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하죠.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이 야곱이 죽고 나자 그 형들이 이 그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긴 일에 대하여서 요셉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부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의 시샘과 또 시기하는 마음과 그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아, 참 그 형들의 마음은 악하디 악한 마음입니다. 요셉을 다시는 보지 않을 작정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것도 죽이지는 못하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과 목적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요셉 자신도 사실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그 가는 길 속에서 왜 자신이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빨리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것은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후에는 그 일들을 깨닫고 오늘 나와 있는 20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악한 괴계와 모략조차도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데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 4절 제가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 일들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통솔자로서 가장 큰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방해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조금 그 일이 늦춰지고 진척이 되어서 그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크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또 58절까지 보죠.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까지만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네, 58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그리고 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아,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를 하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 예루살렘 성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해를 입고 타격을 입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들은 뭡니까? 오히려 그 복음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에 그 복음이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최고의 힘과 능력과 전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 사회는 이 기독교를 뿌리 뽑자. 이 기독교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종교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그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손해를 입었냐 하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독교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순화되고 정화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오히려 정말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진 목사로서 최고의 약점은 외모가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에 참 최고의 약점입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된 적이 있습니까? 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죠.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해할 만한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늘 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특권과 이 권능에 대하여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기쁨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50대 중반 되는 한 남자분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냐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와이프가 몇 주 전부터 본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달래도 보고 또 빌어도 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랬는데 막무가내로 이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동안 너무 갇혀 살았고 너무나도 그 남편의 그 그늘 아래 살아 있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딱한 사정을 제가 듣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경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순간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그분께 드렸던 어떤 그 조언은 가장 그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도 신앙은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차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다 하고 아무리 뭐 상담가나 심리학자라 할지라도 이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어떤 몇 마디 말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만큼 정답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27편 1, 2절. 1,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그 모든 것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은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 때나 적용을 합니다. 예배 때에도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아, 복받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뭐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 상당히 참 복입니다. 저도 한때는 참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적이 있고 뭐 그렇게 막 잠이 이렇게 막 눕자마자 이렇게 금방 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머리만 대면 그냥 코를 고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상당히 그 부럽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이건 그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잠이 금세 들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좀 늦게 들 수도 있고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세우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이 다 어찌 보면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만큼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것은 그와 반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심과 그 역사를 인도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평안하며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사람에게서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근심과 어떤 그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항상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경제적인 어떤 문제입니까? 학벌입니까? 세상적인 지위입니까? 또는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되도록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어떤 지위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겨다 주어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많게 하는 목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뿐이요, 여러분들을 세상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한 목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모략과 어떤 그 간섭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을 유익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무엇을 빼앗아 가든, 무엇이 있든 또 무엇이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된 지위에 세우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과 신자된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죠. 명예를 갖죠. 뭐든지 갖고 싶은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성취하여 가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승리했다, 내가 내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다 모든 것은 다 결국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뭐 실패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지죠. 그러나 우리의 당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만들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손해되게 만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그 일들을 다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담케 될 수 있습니다. 실망케 될 수 있고 분노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진 분명한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과 이해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한 때에 기가 막히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과 열정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